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올해 말까지 매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말까지 약 한 8 내지 9회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감격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이고 열망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고 다윗이 가졌던 바로 그 고백, 그 감정, 그 감격,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대로 맞다.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전부 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열어주십시오. 시편 23편 오늘은 한 절을 다룰 것이지만 전체 23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단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편이며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크게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과 교회, 크고 작은 집회에 그리고 평화의 시기와 전쟁의 때에 이 말씀이 읽어지고 암송되어졌습니다. 침대 맡에 아이들을 재울 때 이 시편 구절을 읽어주는 부모도 많고요. 죽어가는 사형수의 입에서도 이 시편이 마지막으로 암송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영적인 시즌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시편을 암송하고 5년 뒤에 다시 잡아도 뭔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움이 있는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한국의 암 전문의인 황성주 박사는 나는 시편 23편을 통해 생애가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55개로 구성된 이 단순한 시편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오고 그 영혼을 사로잡을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생생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그 지으신 인간을 보시면서 제가 내 마음에 맞다. 이와 같은 찬사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결이 무엇일까?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이 어디에 있는지 구약 성경 가운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디 있죠? 시편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3편, 4편은 아주 중요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22편, 3편, 4편을 메시아 시편 3부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 되심이 희한하게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절묘하게 묘사된 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3부작으로 된 영화,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그런 영화를 볼 때 시작 지점이 있고 완성된 클라이맥스, 제3부 스토리 종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편이 있죠. 대부분 2편은 첫 시작에서 제기한 주제를 3편의 종결 지점에 가기 위한 스토리 전개로 보통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22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지,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성경학자들은 십자가 드러내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또 볼까요?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게 천년 전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천년 후에 달리실 그 주님을 묘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의 성인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자기 뼈를 어떨 때 셀 수가 있을까요? 뼈는 살 안에 파묻혀 있는데 채찍에 맞아서 등뼈와 옆구리뼈, 이것이 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드러낼 때,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그 메시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착한 고백입니다. 24편을 가보겠습니다. 24편에는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 세계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신가? 바로 이 주님이시다. 9절 10절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날이 옵니다. 모든 원수가 굴복되고 모든 문제가 정복되고 영원한 복락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지점이 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과거에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했던 주님, 미래에 이러한 영광을 보장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실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목자를 소개하고 있고 이 목자와 함께 그의 생애를 보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책의 마지막 장 22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며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세 가지 표현, 양이라는 표현과 목자라는 표현과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그리고 그 뜻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양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양을 목자와 관련해서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양으로 묘사되고 표현될까? 왜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 사람을 꼭 양으로 비유했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과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닮아있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약두어입니다. 약두어.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저 여러분은 힘용똑, 힘이 세고 용감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약두어예요. 약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변화시키는 거 성공하셨어요? 왜 그것이 안 돼요? 약해서 그래요. 내 몸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약두. 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어리석어요. 실패했던 그 영역에 또 반복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한 그 결심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행해요. 어리석어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많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위고 귀엽기는 하죠. 영국은 뭐예요? 사자. 러시아는 곰. 중국은요? 판다. 미국은요? 독수리. 혹시 양을 나라 상징으로 삼은 그런 나라 있던가요? 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양이라면 정말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존적인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분명하게 우리는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인 목자를 구하러 다닐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목자로 삼는 것을 애쓸 거예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의 삶 가운데서 크게 목차 역할을 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없으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가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자를 목자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친한 친구를 저 친구 없으면 안 돼 라고 목자로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목자 삼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신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완전하고 스스로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늘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시편 121편 1, 2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했는가 하면은 산 위에는 높은 산에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폭풍을 담당하는 신, 풍요를 담당하는 신, 그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길래 이 산을 쳐다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서 묵상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길이 나을 정도로 찾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들 이방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고대 사회에 이 목자라는 단어를 쓴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셰퍼드라는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최초의 성문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 같은 경우에도 그가 다스리는 영토의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엔릴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관장했던 신이 있어요. 신적 존재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엔릴이 폭풍과 바람과 그리고 농경을 책임지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에게 부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다. 남쪽 지방의 애굽에 오면은 아몬 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셰퍼드 목자라 불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 모두는 다 내가 있어야 이 양떼인 민족이 국민이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목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목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목자로서 인정하고 내 인생을 맡길 생각이 없다. 아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양과 목자에 대한 표현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신약 성경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목자는 주님이시구나.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증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출애굽기로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알릴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존재의 이름치고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Tell the people of Israel I am sent me to you. I am이 굉장히 말이 안 돼요. I am sent me to you. I am이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주님께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모든 것에는, 우주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모든 생산품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시작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시작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시작이 있습니다. 생산된 시작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의 존재의 시점이 있어요. 어떤 존재도, 어떤 생산품도, 어떤 인간도, 사람도 시작 지점이 있어요.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이 없어요. 창조되지 아니한 시간과 존재와 물질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분, 시작 지점이 없는 그 창조주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 양떼를 기르던 사람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니까 다윗에 대한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아삽이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을 치던,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양의 행동 양식을 잘 알고 양에 대해서 정통한 전문가인 그 목동을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목양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거미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목자로 일하면서 양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양의 생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양을 기르고 보호하고 양을 치는 목자의 상태에 따라 양의 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내가 목자로 있어봐서 아는데 내 생애를 둘러보건대 정말 나는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고 약한 양 맞다. 나는 오랫동안 양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약한 자였고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가 간음 범죄에 빠졌을까요? 약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우리아를 없애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왜 그를 제거했을까요?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애 가운데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약함이 점철되어 진행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수없이 길렀던 그 양떼 속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고매교에서도 내 양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때로는 곰보다 다른 어떠한 여기 나와 있는 사자 같은 존재들에게서 양떼를 지켰다.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양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좋은 목자였어요. 양 한 마리 새끼 물어가는 거 그대로 싹꾼 목자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지켜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양으로서 보았을 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감격이, 이런 목자가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 감격이, 자긍심이, 자부심이, 든든함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죠. 과거에 목장을 경영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웃 목장의 양떼가 방치된 채 먹지 못해 마르고 해충이 덕지덕지 붙은 병든 모습으로 늘 건강하게 잘 먹는 우리 쪽 목장 울타리를 가까이 있는 데서 다 몰려와 바라보는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목자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게 풍족하게 먹는 양떼들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마른 그 모습의 양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내 목자를 보라, 내 주인을 보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쓸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강해하는 내내 들을 때마다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묵상해 주시고 붙잡고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쓸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목자의 양, 나는 목자의 양이다. 다시 말해서 목자이신 주님의 소유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만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금하시거나 미성숙하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보호와 도우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선언임을 꼭 같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한 조금 이상한 이스라엘의 관습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잠시 펴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양떼를 소유했던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최초로 양을 소유해서 목양을 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 암양 30마리를 처음으로 구입하던 날 이웃에 이미 경력이 있는 목양하던 분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날카로운 칼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이제 이 양들은 당신의 소유이니 칼로 독특한 표시를 해두라. 그러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래요. 양의 귀에 특정한 주인의 이니셜을 나타내는, 저 같은 경우는 K 뭐 이렇게 되겠죠.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귀에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양을 잡아다가요, 나무 벽에 이 귀를, 양은 귀때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귀를 나무 벽에 탁 부착시키고 난 다음에 이 날카로운 칼로 귀에다가 홈을 새기는 거예요. K, 피가 나겠죠. 양에게도 고통스럽고 주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것이 아물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 지울 수 없는 소유권이 확인이 된다면 출애굽기 21장 잠시 가봐 주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이요 만일 종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노라 하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6년 동안 지나면서 이 주인이 보통 경우에 노예가 상전을 주인을 싫어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여 그 주인을 사랑해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는 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이 의미를 모릅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소유되는 것을 기뻐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그림이 구약의 그림자로 그는 신약에 오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혜택, 보호, 도우심, 인도,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수한 혜택과 더불어서, 은혜와 더불어서 기초적인 이 진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께 소속된 주님께서 소유하신 양입니다라는 이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때 이 단어, 주께서 나의 목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쉽지 않은 영적 연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선한 목자인 것을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을 알겠는데, 사랑이신 것은 알겠는데,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격적인 하나님이시지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시고 감격을 일으키시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그래서 특히 버림받거나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나의 목자가 얼마나 실제 삶 가운데 연습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심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로 영으로 임하셔서 이 진리가 내 개인의 것이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팔린 외국 소설책이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이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억대 연봉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는지. 그게 보면은 개미가 많이 등장하는데 개미가 이름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1개미 75만 6223 그게 이름이에요. 병정개미 12만 3331 이렇게 이름이 없는 대신에 번호가 붙여져요. 양은 다릅니다. 양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한국으로 번역되어서 많이 부르는데 영어 표현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요르단 암만 동쪽 80km 지점에 알 아즈라크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어떤 목자가 양 125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행하던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양이 혹시 이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몸을 돌려서 125마리의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누구 다 부르더랍니다. 양 한 마리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 이름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알지 않을까. 주의 성인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다루는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퍼스널 하겠다고 오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라는 이름 석자를 가하신 내 존재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영이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그것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확정해 주시고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인 여행자 두 사람 웨일즈 산악지대를 하이킹하던 중에 15세 정도의 나이인 목동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웨일즈 지방이니까 이렇게 산악이 많고요. 양 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그리스도인이 그 아이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시편 23편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년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너 손 한번 펴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영어로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섯 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오른손가락으로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힘차게 누르면서 The Lord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설명하면서 The Lord 그 주님께서 is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my 보통 결혼할 때 반지를 여기 끼지 너를 사랑하시나 너에게 다가오시 그러면서 my shepherd 끝까지 내가 일을 마칠 때도 너 생애가 다할 때도 끝까지 목자가 되어주실 거다. 상락지에 대해 살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난 이 15살 난 소년이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다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떠났어요. 이 두 여행자가 다음 해 그 지역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 앉은 테이블에 보니까 작년에 만났던 그 소년의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 소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작년 겨울 폭풍에 휩쓸려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겨우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던 그 여인이 다시 입을 열어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글씨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아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가 오른손으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은 그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My Shepherd 자기의 목자이신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주님을 체험하고 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해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고백을 해도 내 자신이 부요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풍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윗은 발견했고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심을 찾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서 이것이 진정 고백으로 터져나와야 될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메마른 삶일수록 생수의 근원이신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새우 양식이 성공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새우 양식은 어디서 해요? 바닷가에서 해요.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이 성공했다? 그것도 한국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대한민국에서 사하라 사막에 새우 양식센터를 세웠어요. 이것이 2016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어났어요. 사막에.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 지하에 저염분 상태의 지하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는요 폭 200m 유대한 지하수층이 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던데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내 삶에는 메말라 있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사막에서 4, 5m 정도 모래를 파보다가 없으니까 모래밖에 없던데요? 그러나 그것이 20m, 30m 정도를 파설 때 거대한 지하수와 맞닥뜨려지는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몇 주 동안 우리 은혜를 구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에 거대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 좋으신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주님. 내 번째 선거를 거부하여.